안녕하십니까. 예,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14절까지. 이 모니터가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한번. 예. 예, 여러분,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수약이 오니까 좋죠? 예. 예, 저는, 이제 지난 2주 정도 그 목사님의 아프리카 캠프에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가나, 토고,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이렇게 5개국 방문하셨는데 이제 저는 우간다하고 케냐 캠프에 같이 했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그 캠프에 뭐 맡은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 캠프를 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좀 같이 와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그 문자도 받고 해서 이제 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간다에 이제 갔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아프리카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비옥한 그 땅이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간다의 별명이 그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이 우간다를 어떤 그 가장 그 센터로 생각하고 그 우간다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그 마켈렐레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의 최고의 명문인데 이제 그 마켈렐레 대학에서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캠프는 이제 저희 IYF가 주관하는, IYF가 이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간다 정부의 그 교육부하고 또 이제 그 각 부처들, 이렇게 함께 주관하는 그 캠프가 되어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가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우간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우리 IYF 마인드 교육을 이제 들으면서 이 우간다가 변화되려면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또 이 IYF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 이제 이것이 아니면 우간다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정부 8개 부처에서 실무자들, 그냥 국장급 실무자들을 직접 이제 캠프에 보내서 그 캠프에 함께 해라. 시작부터 이제 함께 해가지고 그 캠프에서 전하는 그 마인드 교육, 그것을 꼭 배워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정부 국가 시스템에 이제 저희 교육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단계별로 이 교육을 받으면 이 나라가 한국처럼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떤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간절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몇몇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이번에 이 캠프에 참가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아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우리 선교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문들을 우리 앞에 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케냐에서는 그 케냐 우리가 월드캠프를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참여하셨더라고요. 특히 그 케냐에는 그 청소년 군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제 이 단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우수한 학생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대학에 지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직업도 알선해주고 또 그 학생 훈련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청소년 군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고 이번에 이제 1,000명을 그 우리 캠프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정말 그 자기들은 가난하고 이제 정말 머리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인데 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 이번에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마인드 교육 그리고 또 이 복음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그 학생들의 그 정말 그 빛나는 그 눈동자를 그 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문들을 우리 앞에 계속 열고 계시는구나.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우간다, 케냐 거쳐서 이제 돌아올 때 방콕을 거쳐서 왔는데 그 방콕에 원래 이제 바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 그 성수기라서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며칠 방콕에 있는데 그 마침 그 방콕에서 굿뉴스코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보내는 일을 방콕에서도 하는데 그 한 130명 정도 학생들이 두 달간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두 달 전에 그 아프리카에 한번 다녀오면서 그 학생들의 훈련 시작할 때 그 학생들을 봤고 이번에 이제 그 두 달 정도 훈련 받은 그 학생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학생들이 두 달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히 학생들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새로운 구원받은 학생들이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이 전 세계 굿뉴스코로 나가려고 굉장히 큰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야, 우리 선교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그 복음의 문들을 열고 계시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참,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번에 이제 여행을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1980년도 8월 1일 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8월 1일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우간다에서 케냐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제 넘어왔어요. 8월 1일 날. 그날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지 이제 만 37년이 되는 날인데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의 현장에서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이제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제 마음에 좀 이제 시험이 오고 또 막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것도 있고 또 사역에 어떤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오는 그 부담감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제가 이제 이제 이 사역을 그만하고 싶다 또 막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무겁다는 것은 가진 게 많다는 거잖아요. 뭐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뭐 무거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이 좀 무거운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버려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나를 믿는 마음, 또 내 자신이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기보다도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내가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실 때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삶에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못하고 감각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행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을 정말 깊이 느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8월 1일 케냐에 와가지고 그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그 목사님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을 정말 깊이 느끼겠는 겁니다. 이제 그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최연정 스토리 여러분 그 트루 스토리 들어보셨죠?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그 최연정 스토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연기하시듯이 그 현정이가 그 소경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는 그 우리 어머니가 소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이제 그 작용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왜 저 소경인 어머니에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가? 근데 이제 그 현정이가 태어난 것이 그 소경인 어머니에게는 그 어머니가 20살 때 이제 그 시력을 잃고 그 어렸을 때 시력을 잃고 평생 빛이 없이 살아왔는데 현정이가 태어난 것이 그 어머니에게는 빛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현정이라는 빛을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망을 보았고 그 현정이라는 빛으로 처음으로 행복을 그려보았다. 그런데 이제 이 현정이는 그 자기가 어머니에게 그런 큰 빛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소망과 얼마나 큰 행복을 그렸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마치 연기하듯이 그 현정이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굉장히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저 현정이와 같았구나. 목사님께서는 어떤 그 나라는 사람을 내가 구원받고 내 목사님한테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37년 전에. 그리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자주 야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놓을 위대한 전도자들이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자네 그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 이거 놀라운 거야.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 목사님이 보시는 그 세계 마치 그 현정이 어머니가 현정이를 통해서 그 현정이라는 빛으로 그 마음에 그린 소망과 행복이 엄청나게 컸던 것처럼 그 목사님의 마음에서 우리 전도자들을 이렇게 보내놓고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면서 목사님이 그 마음에 그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컸었겠구나. 그런데 이제 현정이가 계속 이제 그 어머니 마음을 모르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탄자니아에 가서 아 진짜 어머니가 나를 낳고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얼마나 기뻤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하잖아요. 이제 생일날 어머니 나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야, 그 내 마음에 이제 굉장히 뭉클한 겁니다. 나도 내가 구원받고 37년이나 지냈지만 나는 진짜 목사님이 가지신 마음을 정확하게 잘 몰랐거든요. 목사님의 마음. 목사님이 이 복음만을 향한 그분이 가진 마음. 그리고 그분이 조금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이 복음에게만 소망을 가져왔던 그 마음. 제가 이제 목사님과 같이 살면서 좀 놀랬던 게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박영국 목사를, 지금 뉴욕에 있는 그 박영국 목사를 이제 결혼을 시킬 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한날 사모님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그리고 내 아들이 이 결혼으로 더 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1%도 섞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도 우리 며느리를 고르는 데 있어서 1%도 당신의 의견,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이 원하는 사람, 그런 당신의 마음을 1%도 섞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며느리를 골라줘야 우리 아들에게 가장 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은 또 박영국 목사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아들아, 너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가 가장 복되려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아내를 너에게 줘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조금도 네 의견, 네 판단, 네 주관 이것을 거기에 섞어서는 안 된다. 너도 내 말을 명심하고 네 의견, 네가 좋아하는 여자, 네가 좋아하는 것 이거 절대 거기 섞지 말아라.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놀란 건 뭐냐면은, 만일 내가 내 며느리를 고르려면, 내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내 며느리를 고르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자매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그런 자매를 내 아들과 만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마음 다 가지겠죠. 저도 이제 제가 제 며느리를 고르라면은 나는 내 판단이 좀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부터 이제 진짜 그 그 결혼에 목사님의 의견이나 목사님의 판단을 1%도 섞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지금 이제 그 박영욱 목사의 사모 되시는 그 자매님이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제 목사님 그 아무개 자매가 박영국 형제의 아내로서 좋아 보입니다. 적합해 보입니다.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아가씨를 좀 불러서 얘기도 좀 해보고 뭔가 좀 이 아가씨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나 같으면. 근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것은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이제 결정들 앞에서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려고도 안 하시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시고 그 눈길도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 눈길도.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어떤 의견, 목사님의 판단이 조금도 아들의 그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 들어 개입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목사님의 삶을 봤으면서도 제 마음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대구로 갔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대구로 갔는데 제가 대전에 이제 있을 때 제가 대전교회 오래 있었죠. 성도들이 이제 저에게 좋은 차를 사줬어요. 제가 이제 참 제가 타기 정말 황송한 좋은 차를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를 받고 일주일 후에 이제 사역대 이동이 돼가지고 대구로 갔어요. 좀 성도들이 미안하죠. 진짜 차 받고 딱 일주일 지나서 이동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대구로 딱 갔는데 대구는 제가 있던 대전은 이제 그 예배당 자체가 1층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고가 있죠. 근데 대구에 갔더니 대구는 이제 산 기슭에 우리가 이제 산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차를 대놓으니까 이 봄에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겁니다. 차를 닦아놓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진짜 이 황금색으로 차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꽃가루가 막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야, 여기 차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대전에 오래, 차고가 있는 교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차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차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을 표현했더니 또 장로님들이, 아, 목사님, 차고 하나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네 왜 차고를 만들었어? 제가 이제 그때 좀 놀랬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나도 차고를 안 만드는데. 자네가 차고를 만들어. 아,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진짜 놀랬어요. 야, 진짜 이제 어떤 차고를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왜 네 마음이 그 복음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느냐. 이제 이런 목사님의 그 마음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정말 참, 이게 문제, 차고를 만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만큼 어떤 복음만을 향하는 그런 깨끗함, 진실함에서 내 마음이 많이 타락되어 있고 떠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 평택으로 작년 12월 달에 교회를 옮겼어요. 큰 교회만 있다가 물론 평택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평택으로 옮겼는데 이제 평택으로 오니까 큰 교회 있다가 오니까 이제 좀 많이 달라지죠. 이제 거기 이제 그 학생 그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한 이제 뭐 5살, 6살, 7살 된 애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주일학교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애들이 막 이렇게 노는데 막 너무 거칠게 놀고 또 노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막 세상 노래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를 못하고 있다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하자 그랬어요. 주일학교를 하자 그랬는데 이제 누가 해야지 하고 보니까 주일학교 할 사람이 없어.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주일학교를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내 아내에게 주일학교를 하자. 근데 당신이 해라 그랬더니 왜 그걸 내가 해? 그 누가 하냐 이거를?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지.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제 뭐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내가 여기 와서 주일학교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제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내 아내가 이제 당신 그 교만한 말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해야지 뭐 당신이 뭐야? 그런 거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아,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딱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30년 전에 했는데 30년 전에 하고 제가 이제 뭐 대전, 대구 이렇게 지나왔지만 주일학교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근데 아, 내가 여기 이렇게 주일학교를 이제 해야 되는 진짜 해야 돼요. 주일학교를. 그럼 얘들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어떤 애가 하나 그 여섯 살 먹을 애가 이렇게 왔는데 처음 오는 애죠. 걔가 이제 나한테 내가 이제 내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아 이게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 쪼만한 애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놀라서 당황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방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 쪼만한 게 너무 당돌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너라 그래서 봐라 그러니까 아 이 침대 한번 누워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내가 어떤 굉장히 그 위협을 느꼈어요. 야 이거 얘들 예수님이 들어가야지 얘들이 바르게 가지. 그렇지 않으면 참 많이 문제가 있겠다. 그래 주일학교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이제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4주간 내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4주간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3월 한 달 지나 4월 달부터는 나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라 이 주일학교를. 이제 애들을 이렇게 그것도 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율동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른들 모아놓은 일반 예배는 별로 부담이 없는데 내가 주일학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율동도 해보고 이제 거울 앞에서 이제 30년 전에 그거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주일학교를 했어요. 했는데 애들한테 이제 노래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속하는 능력이 되었네. 이 노래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애들이 이 노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면서 놀더라고요. 애들이 놀 때 내가 이제 그 우리 애기 하나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찾아가 봤는데 얘가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날 쳐다보려고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걔한테 옆에서 주 예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랬더니 얘가 딱 날 쳐다보고 우리의 모든 죄에 속하는. 야, 이게 교육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아, 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찬송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에 기쁜 겁니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은, 그 러시아에 있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음악학교에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러시아 선생님들이 이 바이올린 이것, 그 감각, 그 소리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어두운 밤에, 보면 이제 막 11시, 12시 됐는데 저 막 어두운 그 어떤 그 막 계단 막 이런 데서, 계단 이런 데 이미 소리가 울림이 좋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가에게 있어서 생명은 그 소리니까, 소리로서 모든 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력이 아니거든요. 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바이올린 소리를 못 내면 그만인 거니까. 그 소리로서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너무 놀라운 건, 이제 사람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무시하다가도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반해버리잖아요.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저 소리는 누구도 낼 수 없는 소리다. 이제 이게 이 소리로서 음악은 말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진짜 어떤 그 목사님이 가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마음들, 영적인 이 소리들, 이 소리들은 목사님이 조금 더 목사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능력이고 그런 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의 세계, 그 목사님이 가진 그 마음의 세계를 잘 모르고 내가 건방지게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었어요. 이 누가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내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내 마음으로 그대로 받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해서 좀 시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 요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그러니까 가품이 될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초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이나 저녁을 준비해서 누군가를 여러분의 집에 모실 때는 어떤 사람을 모십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싶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접했을 때 뿌듯하고 좀 가치가 있고 그런 대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죠? 이제 한번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한 10명 정도 같이 사는데 밥을 해줘야 되죠. 밥을 해줬는데 이제 이 어떤 남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을 막 미친 듯이. 내 아내가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네 밥 해주는데, 내가 네 밥 해주니까 네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 어? 내가 너 밥 못 해줘, 그러더라고요. 너 이 교회에서 나가라. 내가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해주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접할 때 뭔가 대접할 만한 사람, 그리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는 여기 13절 뭐라고 말하냐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네가 진짜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면 괜찮은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저는 자, 병신, 가난한 자, 소경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길거리에 있는 막 거지들, 정말 내가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네가 그 사람을 대접해줘도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갚아줄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네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 대접할 때 이런 사람 초청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사 대접해 줄랍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읽는 나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잔치에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했는데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병신이고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린 누굽니까? 병신과 저는 자. 병신 바보 쪼다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쪼다가 뭐가 쪼다인 줄 아세요? 쪼다가 이렇게 그 닭이 쪼다 있죠. 이제 사전에 찾아봤는데 닭이 모이를 쪼다. 그래가지고 쪼여지 이제 쪼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쪼다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콕콕콕콕 찍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야 내가 병신이고 소경이고 정말 쪼다구나. 예수님이 나를 초청한 이유는 내가 병신이고 소경이기 때문에 나를 청하셨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소경이라면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온전히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때 단 한 번도 나에게 도로 갚음이 될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나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100% 그 예수 안에 있는 긍휼과 예수 안에 있는 자비로 제가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소경인데 근데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뭐라 그러셨냐면은 우리 전도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들과 나는 시작부터 달라 그러셨거든요. 나는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희들과 나는 시작부터 목사님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우리도 복음으로 시작했잖아. 근데 이제 목사님이 너희들과 나는 시작부터 달라. 근데 이제 여러분 목사님의 시작은 목사님의 19살 때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19살 때 이빨 부러져가지고 군대 가는 걸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목사님이 다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목사님을 한번 봤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가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구나. 이제 그것이 목사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선교학교에 간 것도 괜찮은 사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선교학교에 갔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학교에서도 이 전도자로서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압곡동으로 가셨는데 그때도 괜찮은 사람으로 간 게 아니라 목사님이 다른 사람도 다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압곡동에 가셨다고. 제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쭉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의 시작은 실패하고 망하고 목사님이 1%도 진짜 어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목사님에게 없으셨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래, 내가 선교학교 갈 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괜찮은 형제였기 때문에 선교학교 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말입니다. 뽑혀가지고. 그리고 나는 내가 이제 선교학교에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나는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전도자로서 괜찮은 사람으로서 지역장까지 됐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목사님은 진짜 어떤 목사님이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데서 항상 시작했는데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전도도 좀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사역도 좀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항상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더라고요. 그 진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의 시작과 나의 시작은 처음부터 달랐더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 난 정말 소경이었구나. 나는 내가 정말 그 목사님이 이제 뭘 하시고 싶어 하는지 제가 진짜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 없이 살아온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그물을 던지고 예수 없이 살아온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잡는 걸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3년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돼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되려면은 베드로가 온전히 부인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100% 일하시려면 100% 베드로가 비워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안 비워지는 부분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의 연약한 거, 그의 부족한 거 다 버릴 수 있는데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잘한 것, 베드로의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100% 예수님이 되려면은 그 베드로의 옳은 것, 그 충성된 베드로가 무너지고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제 말씀과 맞섰죠. 그의 충성심으로 저는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 다른 저 제자들처럼 저런 인간들하고 난 찔이 좀 틀린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자꾸 자기를 예수님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그를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결국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예수님의 원수의 편에 선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한번 온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오죠.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그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한 베드로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 하신 일하고 그 베드로가 조금도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제자들을 보셨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마음은 우리 이제 기쁜 소위 성교에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베드로처럼 그 자신이 온전히 부인돼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를 악한 자로 드러내시고 죄인을 만들어야만 했더라고요. 나에게 조금도 선한 것이 없고 진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거슬 수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나로서 드러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에게만 잡혀 그 남은 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진짜 이런 목사님의 마음을 잘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저기 막 나무라 하시고 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 내가 50밖에 잘못 안 했는데 왜 80이나 뭐라 하시나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저는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목사님의 마음을 정말 잘 몰랐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경이라고 하다. 너 병신이야. 너 소경이야. 네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제4장 15절 15절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이 가졌던 큰 복을 다 버렸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너희는 너희의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너희는 너희들이 가진 그 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가 그 눈을 빼가지고 나에게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줬으니까 내가 볼 수 없는 사람이고 갈 수 없는 사람이 돼서 바울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소경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다는 게 말입니다. 이 본다는 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어두우면. 그럼 이제 본다는 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200년 전에 이것을 발견했대요. 200년 전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나와서 본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눈이 보는 게 아니구나, 빛이 보게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200년 전에 누가 발견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저 피아노를 때려가지고 그 빛의 반사를 통해서 내 눈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본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란 말입니다. 소경. 만일 내가 본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빛.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성경을 봤는데 시편 2편 8절을 봤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성경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은 이 책에서 내 마음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는 아프리카에 방송국을 세울 겁니다. 우리는 남미에 선교학교를 만들 것이고 우린 진짜 중국에 버스를 사서 거기 전도자들을 가득 태워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할 거다. 그리고 러시아에 우리는 소련에 그 붉은 광장에서 전단지를 돌릴 거다. 진짜 그 1981년도 그때 그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가고 어떻게 러시아에 갑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목사님의 미래를 바라본 거죠.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똑같이 그대로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항상 복음의 문들을 우리 앞에 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3천명, 5천명에게 복음을 구원을 받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우간다의 미러클 교회 그런 데는 7천명이 목사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7천명. 그리고 케냐에서 그 한 5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열광하고 말씀에 그대로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목사님께서 단에 서실 때마다 3천명, 진짜 4천명, 5천명, 7천명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다. 빛으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린 다 소경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진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가를 보여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 있겠나. 제가 진짜 교만해가지고 나를 믿고 이 복음을 떠나고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 소리 말입니다. 그 소리. 그 음악가들이 그 소리를 지키는 게 어렵거든요. 그 바이올린의 그 소리를 지키는 것.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피아노 소리를 지키는 게 어렵단, 하루만 안 쳐도 이 소리가 녹슬지 않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이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가지신 그 영적 소리, 그 영적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도 그 목사님의 생각이나 목사님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아야만 나타나는 신령한 세계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아, 이제 제가 이제 평택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자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내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 말씀 듣는데, 아, 그 현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목사님 마음에 현정이 엄마가 현정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현정이를 통해서 그렸던 그 빛으로 그렸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야, 진짜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미련하게 내 목사님을 그냥 나처럼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너들은 예수야, 너 예수와 똑같아. 근데 아, 진짜 알고 보니까 저에게 예수라고 하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진짜 요즘 제 마음 속에 그렇게 참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또 이제 진짜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야, 진짜 너무 놀랍게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간다 같은 데는, 우간다 뭐 케냐 르완다 다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문들이 열리는 것만, 교도소에 문들이 열리고, 또 그 뭐 학교마다, 그 대학교에 이제 대학교마다 다 이제 이걸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립대 큰데, 제일 큰 사립대 한번 가봤는데, 마인드 교육을 한번 했는데 그 총장께서 그 가을 학기 15주간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15주간 이 교육은, 그분 그 총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학문의 마음을 가르치는 학문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물질 문명이 막 그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마음을 가르치는 이 학문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 마음의 세계가 사라졌는데, 이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이 어떤 마인드 교육, 정말 이거 정말 큰 충격이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총장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인드 교육, 우리가 이거 15주간 우리 정식 커리큘럼에 넣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육 과정에 넣어서 이거 가르치고 싶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이 문이 열리는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김영진 선교사, 우간다 김영진 선교사 보니까 김영진이 한 1,000명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김영진이 한 1,000명쯤 있어야 지금 우리에게 열린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진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가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 두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경이고 병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여전히 소경이고 볼 수 없는 자이지만, 말씀의 빛으로 보며 또 말씀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 마음과 새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에만 잡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